VOA World News.
뷰에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강원도 지역에 대규모 산불이 발생해 피해가 속출하면서 국가 재난 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한국 언론은 강원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산불이 525헥타르에 달하는 산림으로 번진 뒤 5일 현재 대부분 진화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큰 불길이 잡힌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잔불이 되살아날 가능성에 대비해 진화 체제를 계속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일 오후 7시경 강원도 고성의 한 도로 개폐기 전선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산불은 하룻밤 사이 강원도를 중심으로 18곳으로 번졌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은 축구장 면적의 730배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또 한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 오후 강원도 고성군 화재 현장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진화 인력을 격려했습니다. 또 정부의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이 4주 안에 타결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지금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니지만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주 안에 혹은 아마 그보다 더 이전이나 넘어서 타결할 것이라며 매우 기념비적인 것이 발표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협상이 타결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진핑 주석이 류허 부총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친서에서 양측이 상호 존중과 동등의 정신, 또 서로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방법으로 계속 협력할 수 있기를 바라며 협상이 조만간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가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을 막지 않으면 1년 뒤 멕시코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마약과 불법 이민 유입을 막기 위해 멕시코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멕시코에 1년의 경고 기간을 주고 그래도 마약과 불법 이민을 막지 않으면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마저 효과가 없을 때는 미 멕시코 국경을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 25%는 막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경을 폐쇄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터키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제 S-400 미사일 방어망 구매를 강행할 것이라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창설 70주년 기념 외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메블루트 차우시올루 터키 외무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터키의 S-400 미사일 구매는 이미 이루어진 계약으로 취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우시올루 장관은 또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언 미사일 구매와 관련해 가격과 인도 일정 등을 포함한 새로운 제안을 받았다며 이와 관련해 미국 측과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의회의 반대로 패트리어 시스템을 터키에 판매하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나토 외무장관 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터키는 S-400 구매와 관련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양측은 진전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 브렉시트 시한을 6월 30일까지 연장할 것을 EU 측에 요청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오늘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서한에서 영국은 추가 연장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 기간은 2019년 6월 30일에 끝나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그 이전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영국 정부는 즉시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BBC 등 영국 언론은 EU 소식통을 인용해 투스크 상임의장이 EU 회원국들을 상대로 브렉시트 시한을 1년 연기하는 안을 설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5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의원들은 북한의 핵 위협을 저지할 수 있는 국방부 계획에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목한 또 다른 환적 의심 선박이 한국 정부에 억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인공위성 운영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국가 중 하나라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낮까지 평안도, 황해도, 함경남도 남부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는 4도에서 1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상원 군사위 의원들은 두 차례 미북 정상회담 뒤에도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중단하거나 늦춘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의 핵 위협을 저지할 수 있는 국방부 프로그램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카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 고위 관료들과 군 지휘관들에 대한 청문회 이후 의원들은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여전히 위협적이라고 밝힌 증언들과 관련해 우려와 비판 입장을 밝혔습니다. 리처드 블루멘탈 민주당 의원은 4일 VOA 기자와 만나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의 위협은 변한 것이 없다면서 북한은 미국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고 비판했습니다.
North Korea continues to be a threat. There's no evidence that it has stopped or even slowed its nuclear program.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위협이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늦췄다거나 중단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블루멘탈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북한 태도는 이미 의회가 예상하고 경고했었다고 지적하고 미북 협상의 우선순위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 중단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앵거스 킹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와 운반 시스템 개발은 중대한 우려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북한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요격시험 등 국방부 프로그램들에 대한 예산을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respond by funding those programs that are designed to deter and protect the country from those kinds of threats.
북핵 위협을 저지하고 그런 위협에서 국가를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해 의회는 재정적 지원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외교위 소속인 테드 크루즈 공화당 의원은 김정은이 했다는 비핵화 약속을 의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re is reason to be highly skeptical of Kim Jong-un's assurances. He has proven, like his father and grandfather before him.
김정은의 약속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이유가 있다면서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과 할아버지 김일성처럼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지적입니다. 은행위 소속인 존 케네디 공화당 의원은 비핵화가 북한과의 외교만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제재 이행과 이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As the president works out a new trade deal with China, he'll make part of the agreement and insist.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협상을 해가면서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합의에 포함시키길 바란다는 설명입니다. 케네디 의원은 또 중국이 미국과 협력한다면 경제적으로 북한을 압박해 김정은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대북 압박 노력에 동참해준 캐나다 정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폼페오 장관이 전날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무장관과 워싱턴에서 회동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오 장관은 대북 압박을 유지하려는 국제사회 노력에 대한 캐나다의 일관된 지지에 대해 프리랜드 장관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중국이 억류 중인 캐나다인들에 대한 지속된 우려와 더불어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베네수엘라, 이란과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첫 만남입니다. 한국이 제시하는 중재안에 미국이 수긍을 할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의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과 북한 간 비핵화 협상에서 빠른 시기에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hen the dialogue resumes, a substantive early harvest is of utmost importance. We should quickly and successively obtain.
이 본부장은 4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 학술회의에서 미북 대화가 재개될 때 상당히 이른 시기에 조기 수확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크든 작든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 북한이 핵시설 신고 등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이루고 북한이 이를 단계적으로 이행토록 하는 중재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서 단계적 이행 과정에서 빠른 시기에 성과를 내는 이른바 조기 수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조기 수확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목표인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는 1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을지에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는 미국과 한국이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일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방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계속해서 협상을 강조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볼튼식, 즉 일괄 타결, 컴프리헨시브 딜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입장보다는 그래도 북한이 뭔가 비핵화의 진전을 보여준다면 그래도 단계적 해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김 교수는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방안과 이에 대응한 초기 단계 제재 완화가 실무선에서 어떻게 조율되고 있는지 또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나올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 개념에 북한이 합의하고 로드맵을 제시한다면 단계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해 남북한이 실무선에서 이미 물밑 접촉을 시작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비핵화의 복잡한 과정을 고려하면 일괄 타결에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행은 단계별 동시 병행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절충이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측이 사실은 일종의 절충을 모색을 하고 있고 그 계기를 지금 한국이 만들어내는 모양상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조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는 합의를 했다며 단지 초기에 신뢰 구축 부분에서 충돌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신뢰 조치와 여기에 상응하는 제재제라는 미국의 신뢰 조치가 충돌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만 충족된다면 합의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비핵화의 목표를 좀 더 분명하게 규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초기 조치를 한다면 미국에서도 일부 제재 완화가 그렇게 나쁜 선택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세종연구소의 우정엽 미국연구센터장은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를 설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가 4월 11일에 회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과 미국의 인식 차이를 좁혀서 북미 간의 비핵화 회담이 진전될 만한 어떤 안을 내놓기는 저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제재 완화와 경제협력 부분에서 미국이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런 방안을 가지고 미북 대화 재개를 촉진하기보다는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방안으로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우 센터장은 미국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 문화교류 등의 비교적 진전된 입장을 보였다며 한국 정부가 이런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미북 간 대화를 촉진하려는 한국의 노력이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무리하게 뭐 우리가 경제협력에 방점을 두고 그걸 통해서 뭐 북한을 유인해내는 그런 방식을 자꾸 미국에다 제시하고 설득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문 센터장은 미국과 한국이 신뢰에 기초한 공조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미국이 강조하는 일괄 타결을 위한 로드맵 등이 먼저 정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한 동맹과 관련한 현안들이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입장 정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목한 또 다른 환적 의심 선박이 한국에 억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에 발이 묶인 선박이 모두 5척으로 늘어났습니다. 한때 한국 깃발을 달았던 이 선박은 해상에서 불법 환적으로 의심되는 항적을 보였는데 북한 영해에 바짝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억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선박은 파나마 깃발의 카트린호입니다. 한국 정부는 3일 이 선박에 대한 억류 여부를 묻는 BOA의 질문에 동 선박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또 다른 소식통도 같은 날 BOA에 카트린호가 불법 환적 혐의로 한국 정부에 의해 억류 상태라고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21일 미 재무부는 국무부와 해안경비대와 공동으로 발행한 대북 해상거래주의보에서 카트린호를 포함한 18척의 선박을 북한 선박과의 환적 의심 선박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이후 BOA는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을 통해 카트린호가 지난 2월부터 두 달 넘게 부산항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4일 현재 카트린호는 부산항 대교 옆 부두에서 선박자동 식별장치 AIS를 통한 위치 정보가 확인됩니다. 한국해양수산부의 선박 입출항 정보에 따르면 카트린호는 지난 2월 1일 선박 수리를 목적으로 입항했으며 이후 출항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카트린호는 파나마 깃발을 달았지만 실제 선주는 한국 혹은 중국식 이름을 사용하는 두영 혹은 도영 쉬핑인 것으로 국제해사기구 자료를 통해 확인됐었습니다. 또 이 회사의 소재지 역시 조세 회피처로 알려진 마샬 제도로 기재돼 실제 선주의 국적이 파나마나 마샬 제도와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카트린호는 2003년부터 약 2013년까지 한국 깃발을 달고 정진 넘버 1호와 덕양호, 도신 마루호 등의 이름으로 운영됐습니다. BOA가 마린 트래픽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카트린호는 지난해 4월부터 억류 시점인 2월 사이 선박 간 항적의 주요 거점을 드나들었습니다. 지난해 4월 20일 부산을 출발한 카트린호는 23일부터 다음 달 6일 사이 러시아 극동 지역인 포시에트만 인근 항구에서 여러 차례 AIS 신호가 잡혔습니다. 마린 트래픽 자료상으로는 카트린호가 이 기간 특정 항구에 입항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이후 러시아 나홋카 항에서 약 30km 떨어진 해역으로 이동한 카트린호는 5월 26일까지 다른 항구에 입항하지 않은 상태로 머무르다 다시 부산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후 카트린호는 6월과 8월, 11월 같은 해역의 모습을 드러내지만 8월과 11월에만 실제 나홋카 항에 입항했을 뿐 6월엔 인근 해역에 있다가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카트린호는 지난해 6월과 7월 북한 영해 인근을 운항한 흔적을 남겨 주목됩니다. 지난해 7월 14일엔 북한 내륙에서 인접한 항로를 운항한 모습이 보입니다. 당시 카트린호는 함경북도 화대군에서 약 25km 떨어진 항로에서 한 차례 AIS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이보다 앞서 6월 21일에는 잠수함 기지로 잘 알려진 신포 내륙에서 약 40km 떨어진 항로를 운항한 기록도 남겼습니다. 두 경우 모두 AIS 신호가 한 차례씩만 포착돼 카트린호가 AIS를 계속 켠 상태로 유지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북한 동해 일대는 AIS 수신율이 낮기 때문에 AIS를 끄고 운항했다고 속단할 수만은 없습니다. 또 다른 환적 장소로 알려진 상하이 인근 바다에서 포착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상하이에서 약 60km 떨어진 공해상에 도착한 카트린호는 이후 1월 29일까지 일대에서 약 10차례 AIS 신호가 포착됐지만 인근 항구에 입항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다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카트린호가 억류 직전 부산에 입항한 날짜가 2월 1일인 점으로 미뤄볼 때 억류 직전 마지막 운항지는 동중국해 공해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무부 등은 주의보를 통해 동중국해 공해상과 러시아 극동지역 해역 등 4곳을 주요 환적지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카트리노가 포착된 상하이 앞바다는 재무부가 지목한 해역과 일치하며 나우카 항 일대도 주의보에 나온 곳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서 비오이는 재무부 등의 주의보가 지적한 한국 선박 루니스호와 또 다른 선박 피파이어니어호가 싱가포르 등 최초 목적지로 신고한 항구에 기항하지 않은 채 주요 환적지를 운항하고 한국으로 되돌아갔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현재 피파이어니어호는 한국 당국의 억류돼 조사를 받고 있지만 비슷한 항적을 보인 루니스호에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3일 BOE에 한국 정부는 작년 하반기 루니스호에 북한 선박과 불법 해상 환적 혐의를 조사했으나 당시 안보리 결의 위반을 증명하는 충분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카트리노가 억류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서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를 이유로 출항 금지 조치를 내린 선박은 모두 5척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북한 선박에게 유류 제품을 넘긴 유조선 나이트하우스 윈머호를 억류했고 다음 달인 12월엔 같은 혐의로 코티호를 붙들었습니다. 또 지난해 1월부터는 북한 석탄을 운반한 의혹을 받고 있는 탤런트 에이스호가 억류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선박을 적발해 억류한 것은 모두 미국이 먼저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조현 한국 외교부 차관은 지난해 BOA와의 인터뷰에서 이들 선박들에 대한 정보를 미국 정부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한국 정부 차원의 조사를 거쳐 억류를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한국 선박 피파이어니어호가 불법 환적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네 번째 억류 선박이 됐고 이번에 카트리노가 발이 묶인 다섯 번째 선박이 됐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억류 선박에 대한 처리 문제를 놓고 유엔 안보리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미국의 인공위성 운영을 위협할 수 있는 나라 중 하나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특히 EMP와 같은 전자기파 공격과 해킹 공격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외교 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함께 미국의 인공위성 운용에 위협이 되는 국가로 꼽았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인공위성 체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을 활동성과 비활동성 부문으로 나눠 분석했습니다. 먼저 활동성 요소인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아직까지 미국의 인공위성에 직접적인 위협은 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지구 궤도를 도는 미국의 인공위성을 타격하기 위해선 광학기술과 적외선 기술, 레이더 기술 등과 함께 탄도를 조종할 수 있는 유도 능력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북한이 이런 기술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유도장치를 갖추지 않은 조악한 형태의 위성 공격용 미사일을 목표물 인근에서 폭발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며 이로 인해 생겨난 잔해들이 차후 발사될 인공위성의 운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북한의 EMP, 즉 전자기파 무기와 GPS 신호 교란 능력, 해킹 공격 능력 등 비활동성 요소는 미국의 인공위성 운용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북한이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등 민간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미한 군사훈련 등 군사 영역에도 GPS 교란 공격을 펼쳐온 것을 토대로 북한의 GPS 교란 능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전파 차단기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북한이 다른 종류의 전파 교란 역량을 들여왔을 수도 있다며 이를 통해 미국의 군사 위성통신망을 방해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이버 공격, 즉 해킹 공격 역시 위협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CSIS는 보고서를 통해 주한미군 미한연합사령부 사령관이었던 빈센트 브룩스가 북한 사이버 부대는 세계 최고 중 하나라고 증언했던 것을 언급하며 특히 2013년 3천여 개에 머물던 사이버 부대가 2015년에는 6천 개로 거의 두 배나 늘었다는 한국 국방부의 발표에 주목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발생한 미국 소니 영화사 해킹과 한국 원전 도면 해킹 유출 사건, 방글라데시 은행 해킹 등을 상기시키며 북한이 미국의 우주 시스템을 해킹해 정보를 탈취하거나 손상된 정보를 입력해 인공위성에 물리적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발표된 보고서로 북한은 2년 연속 언급됐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2년 전 김정남 살해로 구속 재판을 받던 여성 두 명이 풀려나게 된 것은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북한과의 외교의 무게를 두느라 살인을 지시한 북한 지도부에 면죄부를 주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말레이시아 법원의 이번 판결이 피해자인 김정남에게 공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빗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판결을 사법정의를 무시한 외교와 정치적 협의 결과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확실한 가해자는 암살 지시를 내리고 비밀 요원들을 말레이시아에 보낸 김정은인 만큼 김정은과 그의 요원들은 유죄가 확실하다는 지적입니다.
If they both had gone to jail, it would not be justice for Kim Jong-nam. Real justice requires that Kim Jong-un and his true assassin.
따라서 두 여성 용의자를 수감한다 해도 김정남에게 공정한 판결이 아니며 김정은과 실제 암살범들의 책임을 추궁해야 정의가 실현된다는 겁니다. 이성윤 미 터프츠 대학 교수는 이번 판결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면죄부를 준 나쁜 전례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무슨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결국에는 응징이 따르지 않는다. 국제사회가 북한은 무슨 암살이나 테러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결국에는 응징을 안 하고 덮고 넘어간다 하는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브루스 클릭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등 북한의 테러 대상이 됐던 탈북민들을 열거하면서 김정남 사건은 눈밖에 난 자국민을 해외에서까지 살해하는 북한 정권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tried to assassinate Hwang Chang-yeop when he defected in 1997. They successfully killed some North Korean emigres in.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분명한 응징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동북아 전문가인 골든찬 변호사는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적다면서 이런 행위에 연루된 나라들을 대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암살에 대량 살상 무기인 화학 무기가 사용된 만큼 제재 부과의 근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re's very little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do about it. But Malaysia deserves to be condemned for what are.
맥스웰 연구원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행동하지 않는 김정은을 압박할 수단으로 제재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북한과의 외교적 관계에 무게를 두는 상황에서 추가 제재를 부과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클릭너 연구원은 재무부의 대북 제재를 철회하려고까지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제재를 내놓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right now with the international efforts to engage with North Korea diplomatically, there's I think little likelihood that the
이성윤 교수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번 사건을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미 김정남 암살 등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2017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만큼 이 문제로 또다시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보다는 정치적 현실을 고려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지금 뭐 미국인이 암살된 그런 상황도 아니고 용의자가 미국인도 아니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결국에는 큰 그림을 생각하면서 북한하고 비핵화 협상을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러한 사건은 그냥
다만 클릭너 연구원은 김정남 사례에 가담한 북한 요원들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고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면 북한의 해외 암살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일본인 납북자들과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에 대한 관심이 국제사회에 매우 대조적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고위 관리까지 동원해 다음 달 워싱턴에서 납북자 관련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은 거의 잊혀진 상황이라는 게 미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북한 정부가 한국인을 계속 억류하는 한 남북 경협 등 진전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원칙을 한국 정부가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와 미국 민간단체 허드슨 연구소,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다음 달 3일 워싱턴에서 납북자 관련 국제회의를 엽니다.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VOA에 일본인 납북자 가족 등 북한 정권에 납치된 모든 외국인 피해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 장관이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유엔 회의에서 납북자 문제 등을 제기하고 미 주요 관리들도 만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미국과 일본 정부 모두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고 북한 내 억류자와 납북자 사안을 꾸준히 제기했기 때문에 진전을 거뒀다고 지적합니다.
So there's raising it and raising it because obviously the United States raised it before the first summit.
트럼프 행정부는 1차 미북 정상회담 전에 미국인 억류자 3명의 석방이 최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란 것을 계속 제기해 북한 정부를 이해시켰고 일본도 과거 같은 방식으로 일부 일본인 납북자들의 귀환을 성사시켰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계속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받고 있지만 북한에 수년째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은 거의 잊혀진 상황입니다. 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생사 확인은 되는지 어느 곳에 수감돼 강제 노동에 혹사당하는지 사실상 정보가 전무합니다. 미 전문가들은 국제법을 무시하는 북한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자국민의 석방을 남북 대화의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한국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북한인권위원회 스칼라트 사무총장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렇게 남북한 화해를 그렇게 원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그렇게 원하면서 대한민국인들을 그렇게 포기한다는 게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 다 남북한 민족 화해, 평화, 통일을 우리 모두 다 원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한민국인들을 그렇게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거기 북한에 구속되어 있는데 납치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물론 우리는 비정부 기관으로서 뭐 UN 기관에서 이게 또 보고할 수도 있고 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이게 행동이 없으면 어떻게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야 트럼프 행정부와 국제사회도 한국인 억류자 석방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 도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동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란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지난 미북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고 윌리엄 해거티 주일 미국 대사도 지난달 일본 니혼게자의 신문 기고를 통해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도 지난달 조윤재 주미 한국 대사와 UC 버클리 대학에서 함께한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중요한 동맹인 일본의 납북자 사안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 문제가 언젠가는 풀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두 대사의 입에서 한국인 억류자 석방 언급은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과거 남북정상회담에서 억류자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들의 석방 사안을 중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 질의에서 억류자와 관련해선 남북정상회담에서 제기하고 협의를 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그러나 미국도 과거 비공개로 미국인 억류자 3명의 석방 협상을 했었다며 중요한 건 억류자를 석방하지 않으면 아무 진전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걸 북한 정부가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North Korea understood that they couldn't expect certain benefits and incentives from the United States. While they were holding these people.
북한 정부는 미국인들을 계속 억류하는 한 미국으로부터 뚜렷한 혜택이나 보상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걸 이해했기 때문에 1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인 억류자들을 모두 석방했다는 겁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한국 정부가 우리 국민을 계속 억류하는 한 개성공단 재개와 도로 철도 현대화 작업 등 남북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힘들다는 기본 원칙을 북한 정부에 주지시켰다는 어떤 인상도 아직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런 우선순위와 기본 원칙을 강조하지 않았는데 북한 정부가 선의로 억류자들을 먼저 석방할 이유도 없고 가능성도 적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재단의 올리비아 이노스 연구원은 대북 압박이 억류자 석방과 북한의 인권 개선의 실효적 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교류와 협력이 먼저라는 한국 정부의 접근에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at's inaccurate because I think that the human rights issues shouldn't be seen as separate from the nuclear issues.
북한 정권이 주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외국인을 억류하는 건 김 씨 정권의 유지 때문이지 외부의 압박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핵과 인권을 분리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함께 제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지난해 유엔 총회와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적법한 절차와 영사 접견도 받지 못한 채 비인간적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는 억류자들의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며 북한 당국의 보호 시스템의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은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씨 등 기독교 선교사 3명과 고현철 씨 등 한국 국적의 탈북민 3명이 억류돼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서 BOA에 제재와 압박은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며 대화와 접촉, 교류 협력을 통해 북한이 정상 국가로 발전토록 유도 지원하는 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 증진하는 실효적인 방법이라고 거듭 강조했었습니다. 스칼렛 총장은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납북자 국제회의에 한국인 억류자 문제도 제기해달라는 어떤 요청도 한국 정부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곤입니다.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지난해 북한과 중국의 무역량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약 103만 달러치에 달하는 제재 품목이 거래된 것으로 공식 무역 자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일부 비제재 품목에 대한 대중 수출을 늘리면서 제재 체제에 적응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12월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처음으로 북한과 거래가 금지되는 품목에 대한 HS코드를 명시했습니다.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수출입이 HS코드를 통해 이루어지는 점에 착안해 제재 위반 여부를 놓고 각기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걸 미리 차단한 겁니다. 그런데 BOA가 국제무역센터에 최근 공개된 2018년도 중국과 북한의 무역 자료를 확인한 결과 2397호가 금지한 HS코드 항목에서 지난해 3월부터 12월 사이 최소 103만 달러어치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97호는 결의 채택 45일 후부터 본격적인 효력이 발생해 지난해 3월 이후 이뤄진 대북 제재 품목에 대한 거래는 명백한 위반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재 위반 거래 금액 103만 달러 중 북한의 수입 부분이 차지하는 액수가 55만 4천 달러로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 기록한 48만 1천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북한의 대중 수입 항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397호가 금지한 기계류, 즉 HS코드 84항목에서 지난해 3월부터 12월 사이 17만 4천 달러의 거래가 이뤄져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했고 전자기기와 부속품 항목에서 15만 1천 달러치의 물품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수입돼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 밖에 철과 철강 분야를 나타내는 HS코드 73항목에서 12만 6천 달러의 거래가 이뤄졌고 차량 HS코드 87과 알루미늄 HS코드 76에서도 각각 7만 달러와 2만 8천 달러가 확인됐습니다. 반대로 북한이 중국으로 수출한 품목에선 HS코드가 25인 토성류, 소금, 황 항목에서 지난해 4분기 거래된 48만 1천 달러가 유일한 제재 위반 품목으로 나타났습니다. HS코드를 명시하지 않은 과거 제재 결의들의 금지 품목들도 이번 무역 자료에서 일부 확인됐습니다. 특히 북한은 의류를 포함한 섬유 제품을 다른 나라에 판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난해 1월과 2월, 7월 총 3차례에 걸쳐 19,000달러치의 남성 코트와 셔츠 등을 중국으로 판매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북한이 중국으로 수출한 품목 중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한 철과 철강 항목에서도 제재 위반 여부가 주목됐습니다. 이 기간 북한은 철과 철강 항목에 포함된 페로실리콘 제품 3,189만 달러어치를 중국에 수출했습니다. 규소철이라고 불리는 페로실리콘은 규암과 같은 강물이 원료로 이용되면서 HS코드에서 철과 철강 제품으로 분류됐는데 안보리가 모든 북한산 광물 수출을 금지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칫 제재 위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중국 정부가 제재 품목이 아니라고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제재 위반 여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Why do they accept something that's clearly embargoed by the UN? Area 72. It could be the Chinese don't classify ferrosilicon in that iron and steel category.
페로실리콘은 광물이 아닌 다른 물질이 원료로 이용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금속이 아닌 실리콘 쪽으로 규정하지 않았겠느냐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비제재 품목의 수출을 늘린 점도 이번 자료를 통해 새롭게 드러난 사실입니다. 북한의 대중 수출품 2위를 기록한 손목시계가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북한은 약 3,111만 달러치의 손목시계를 중국으로 수출해 전년도 182만 달러보다 약 17배 늘어났습니다. 북한이 2016년까지만 해도 중국으로 손목시계를 전혀 수출하지 않았던 사실로 미뤄본다면 적지 않은 변화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사치품 목록에 손목시계를 포함시켰지만 이는 북한이 수입할 때만 해당될 뿐 북한의 손목시계 수출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그 외 전체 대중 수출 품목 4위를 차지한 동물털도 2,418만 달러치가 중국으로 수출돼 전년도에 약 2.5배, 2016년 대비 10배가량 증가했고 장난감과 신발 제품도 전년도보다 약 2배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안보리의 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의 수출을 의도적으로 늘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Now it's interesting the North Korean industry is seemingly pretty adept at moving from textiles into something like shoes. So they're now exporting shoes instead of textiles. It doesn't come even close to offsetting what they were earning from.
제재 품목인 의류를 대신해 신발 쪽으로 눈을 돌리는 등 북한의 산업들이 제재에 적응해가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흥미로운 일이란 설명입니다. 그러나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대체 상품을 찾았다고 해도 제재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규모가 작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16년 약 5억 6천만 달러치의 의류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했지만 2018년 신발 제품의 대중 수출액은 484만 달러로 2년 전 의류 수출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한편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2억 1,320만 달러로 2016년 25억 3천만 달러의 10분의 1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대중 수입액 역시 22억 1,814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도에 32억 달러보다 약 10억 달러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전문가들은 2017년부터 본격화된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북한과 중국의 무역액이 크게 감소했다고 분석했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서 동유럽 국가 폴란드로 보내진 북한 고아들과 폴란드 선생님들과의 특별한 인연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미국에서 상영되고 있습니다.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과 얽힌 이야기들을 장량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우리 서로 헤어져 울지 말자 가시기.
평안북도가 고향인 22살 처녀 이송 씨가 춤을 추며 부르는 노래는 폴란드 남서부의 작은 마을 푸아코비체의 기찻길을 따라 흘러갑니다. 70여 년 전 이 길을 따라 폴란드에 도착한 1,500명의 북한 고아들을 맞이한 사람들은 독일 나치 정권에서 홀로코스트의 처참한 비극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Na stacji kolejowej, na przystanku kolejowym dokładnie w Płakowicach.
추상미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은 1951년 김일성에 의해 폴란드로 보내지고 천리마 운동의 인력 동원을 목적으로 1959년 북한으로 돌아간 전쟁 고아들과 폴란드의 양육원 선생님들과의 특별한 인연을 다뤘습니다. 한국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던 추상미 감독에게 당시 상황이 영향을 끼쳤던 과정은 이렇습니다.
나는 아이가 너무나 예뻤다. 애착으로 인한 불안 때문이었을까? 나는 매일 밤 아이가 죽는 악몽을 꿨다.
그러면서 동시에 산후우울증이 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되었다. 북한 꽃제비. 피골이 상접해서는 토끼풀을 따러 산천을 헤매는 장면이었다.
저도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계속 주룩주룩주룩 났어요.
지인이 일하는 출판사에 들렀다가 접한 북한 전쟁과에 관한 실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과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추 감독은 폴란드 라디오 브로츠와프 지국 언론인 욜란타 크리소바타에 의해 처음 세상에 알려진 2007년작 다큐멘터리 영화 김귀덕, 그리고 북한 고아와 관련한 논문을 쓴 폴란드 브로츠와프 대학 이혜선 교수를 통해 당시 일들을 상세히 알게 됩니다. 추 감독 자신, 꽃제비 소녀, 폴란드 교사들, 그리고 북한의 전쟁 고아들.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시작된 여정이 전쟁 역사의 희생자들을 통해 역사를 재조명할 기회를 갖게 했습니다. 추 감독이 폴란드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90세 나이가 되어서도 아이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는 폴란드 선생님들에 대한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이상했어요. 70년도 지난 일이고, 근데 그 아이들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막 흘리는 게 저는 이게 무슨 감정이었을까? 이 교사들과 아이들 사이에 어떤 유대관계가 있었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추 감독은 결국 이들의 이야기를 담게 될 영화 그루터기 제작을 결정하고 1년이 넘게 시나리오를 썼는데요. 다큐멘터리 폴란드로 간 아이들은 영화 그루터기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찾고 증인들을 만나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추 감독은 영화 그루터기에 출연할 배우들을 찾기 위한 오디션을 열었고 그 장면도 폴란드로 간 아이들 영화에 담겼습니다.
순섭이 말이디, 내리 아까 낮에 운동장에서 놓치지 않고 보았지.
자강도 출생인 20대 여성 장유정 씨, 19세 탈북자 한은혜, 그리고 온유, 또 다른 탈북 청년들.
옥순이역에 지원한 송이를 만났다.
송이와의 인연도 오디션을 통해 맺게 됐는데요. 추 감독은 송이에게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이번에 이거 폴란드에 리서치를 가거든. 이제 영화의 그 폴란드 교사들 생존 교사 만나고 원작자도 만나고 그 실제 장소에 가서 사진도 찍고 헌팅하려고 가는데 나랑 같이 가자 폴란드.
남북한 출신의 세대가 다른 두 여성은 북한 고아들과 폴란드 선생님들 간의 8년간의 여정을 그대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선생님들의 북한 고아들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장면을 통해 이들에게 당시 일들이 어떤 의미였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령의 폴란드 선생님을 만나고 당시 고아들이 생활했던 양육원 등을 돌아보며 추 감독과 송이는 매우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은 자신의 상처뿐 아니라 역사 속에 잊혀진 북한 고아와 폴란드 선생님 등 모두의 상처를 마주하고 치유도 경험하게 됩니다. 탈북민 송이의 치유 과정과 남한과 북한 여성의 관계 변화를 담고 있는 것도 영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던 송이가 폴란드 선생님의 눈물을 보며 함께 울었고 시간이 흐르며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은 감독과 배우로서가 아닌 남한과 북한 사람 간의 작은 통일이라고 추 감독은 말합니다. 폴란드 선생님들의 고아들에 대한 진정 어린 사랑에 대한 배경도 소개합니다.
그 북한 고아들이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그 아이들은 까만 머리 까만 눈에 난생 처음 보는 동양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나먼 타국의 아이가 아니라 내 유년 시절의 일부 같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겪었던 그 유년 시절이 한국 전쟁 고아보다 더 참혹했더라고요. 홀로코스트가 있어. 그래서 진짜 시체 무더기를 밟고 학교에 가야 되는 그런 현실을 겪으셨고 그분들 중에는 부모가 포탄의 눈앞에서 죽는 걸 본 분들도 계시고 막 그 전쟁 고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상처가 매개가 돼서 아이들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일부로 보고 이제 아이들을 품었던 이야기인데, 근데 마지막에 깨달은 것은 아, 이분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선행을 베푼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자신의 그 참혹했던 유년 시절을 아이들을 보살피고 사랑하면서 자신의 유년 시절을 회복하고 구원한 그런 경험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부모의 정을 베풀 수 있었고 6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이들을
영화는 폴란드 선생님과 북한 고아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감독의 심경도 보여줍니다. 1994년 로리타라는 연극으로 연기자가 된 추상미 씨는 연극과 뮤지컬 그리고 TV 드라마와 영화 등에 출연했습니다. 폴란드로 간 아이들은 지난해 한국에서 개봉됐고 한국의 주요 언론들이 소개하며 주목을 끌었습니다. 추 감독에 따르면 폴란드로 간 북한 고아들 이야기가 한국 사회에 처음 알려진 건 2013년 한국을 방문한 당시 브로니스와프 코모로프스키 폴란드 대통령의 증언을 통해서였습니다. 잊혀진 이야기,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들고 추상미 감독은 미국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추 감독은 핵과 인권 유린으로 점철되는 북한에 대한 획일화된 시각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인권의 본질은 사랑이며 본질로 돌아가는데 영화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역사를 재조명할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기인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현재 북한이 경초한 현실과 고통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상처가.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 인식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디서 툭 떨어져서 저런 엽기적인 정권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그 근원이 어딘가를 봤을 때 이게 미국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체제와 영토만이 아니라 영혼을 갈랐고 상처를 만들었으며 탈북민들이 그 상처를 대표한다고 말하는 추 감독은 탈북민들과 북한 주민에게도 메시지를 전합니다. 탈북민들에게는 통일로 남한과 북한의 다리 역할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폴란드 선생님의 눈물 어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유제프 원장님이 본인이 가르쳤던 북한 전쟁 고아들을 그리워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시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어떤 그분의 그 요구가 그 아이들을 만나면 내가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라는 말씀을 저한테 남기셨어요. 근데 이것은 저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어떤 메시지였죠. 통일이 되어야만 하는 개인적인 소망이 생겼어요. 그런 갈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이분의 메시지를 전해야겠다. 저분들을 만나서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야겠다.
그래?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따라잡기에서는 올해로 창립 70주년이 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64년 4월 5일 한국전쟁 시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했던 미국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84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1880년 미국 남부 아칸소주에서 태어난 맥아더는 제1차,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능력을 인정받고 태평양 전쟁의 영웅으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이후 1950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자 맥아더 장군은 유엔군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돼 한국전을 총지휘하게 됩니다. 한국전쟁 초기 당시 북한군은 기습 공격을 감행해 낙동강 전선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이때 맥아더 장군은 불리한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같은 해 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의 성공으로 맥아더 장군은 북한군을 중국 국경까지 몰아내게 됩니다. 그러나 곧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하게 된 맥아더 장군은 만주 폭격 등을 주장하다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과 대립하게 됩니다. 결국 맥아더 장군은 1951년 사령관직에서 해임됩니다. 맥아더 장군은 이후 미국 의회에서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퇴역하게 됩니다. 1976년 4월 5일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 20만 명의 군중들이 모여 3개월 전 세상을 떠난 저우원라이 전 총리를 애도하고 장칭을 비롯한 4인방을 규탄하기 위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평생을 인민해방을 위해 산 저우원라이 전 총리는 중국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의 부인이었던 장칭을 비롯한 장춘차오, 야오원 위안, 왕충원의 4인방은 이미 세상을 떠난 저우원라이를 자본주의자로 몰아 그를 격하시키려 했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이 이에 대항해 저우원라이 총리를 반대하는 자는 모두 타도하라고 외치며 4인방을 비롯한 극좌파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4인방의 사주를 받은 수천 명의 공안들이 군중의 시위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에 격분한 수만 명의 군중은 천안문 광장에 나와 자동차와 건물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사태가 악화되자 중국 정부는 광장에 모인 군중들을 폭력으로 진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광장은 순식간에 피로 물들었고 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포됐습니다. 후에 혁명적인 행동이었다는 평을 받게 된 이 사건은 1차 천안문 사건으로 불리며 이후 중국 개혁 개방을 이끈 등소평, 즉 덩샤오핑의 등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